창세기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깨어있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성령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찬주일이 있어서 오늘도 창세기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성찬주일에 창세기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찾아오자 세상을 쫓아 가나안 땅,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버리고 애굽으로 바로 내려갔죠. 그러나 그 애굽에서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은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올라오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 아브라함은 전에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자신을 불러주셨을 때를 다시 기억했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일행 중에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또 누가 그 안에 있었는가 하면 조카 롯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내려갔을 때와 달리 더 어려운 곳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애굽 왕에게서 받은 많은 재물과 가축과 종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소유물들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런데 사실 이 소유물들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기가 좀 그랬다는 거죠. 왜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 왕을 속이며 아내까지 팔아 애굽 왕에게서 받은 소유물들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소유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이렇게 많은 소유물들을 얻게 해주셨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애굽에서의 자신의 추악한 죄악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면 이 소유물로 인해 하나님의 시험이 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잘 보시면 12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12장에서는 기근으로 인해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왔죠. 패민.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소유로 인해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이 맺어지신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이 세상 소유로 인해 깨어지려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가난의 시험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부요함의 시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둘 다 세상 재물에 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이 시험을 거쳐가게 하십니다. 재물로 인해 찾아오는 시험, 그것이 가난함이든 부요함이든. 왜 그럴까요? 왜 이 시험을 지나가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재물이란 우리 죄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지만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 우리의 죄성 때문에 두 경우에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경우에 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목적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가난해도 바뀌고요. 많아도 바뀌어요.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없으면, 그리고 천국에 대한 기쁨과 만족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시험을 다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다른 것이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믿음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잠시 재물로 이 세상 시험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나은 것을 소유하게 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천국을 얻게 하심으로 세상적인 가난함도 부요함도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더 나은 것을 주셨거든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주셨거든요. 그것으로 잠시 있다 사라지고 쇠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재물의 시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의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의 저자는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함께 가볼까요?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Proverbs chapter 30 verse 7 through 9. 시편하고 그 다음에 잠언이 오죠.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Proverbs chapter 30 verse 7 through 9.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잠언서 저자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에서 떠날까봐 이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위해 자신을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만 먹여달라 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죠. 부유하게도 하지 말고 빈곤하게도 하지 말고 그냥 중산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이 말씀이 절대로 아니죠.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하는 삶, 예수님을 가장 먼저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음의 간구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통 세상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함 속에서도 만족하고 부요함 속에서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먼저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바로 이 믿음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만나는 기근이나 풍요로움까지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정금같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죠. 세상 재물, 악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세상 재물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겁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여기서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 세상 재물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원리가 되기는 않게 하셨다는 거죠. 그 세상 재물이 우리들의 탐심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어질 때에,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섬기게 되고 그 세상 재물이 우리 삶의 모든 원리를 주장하게 되면 우리 삶에 내려지는 모든 결정, 우리 삶을 인도하는 모든 방향을 이 재물이 주장하게 되면 그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재물을 하나님과 견주어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세상 죄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대신 섬기는 우상이 재물이라 대표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 섬기는 대상에 따라 이 세상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다 재물을 섬기는, 재물이 어떤 대표적인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 대신 내 삶을 주장하는 원리. 형제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 재물 자체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일반 은혜적인 것이고 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건가요? 절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다 잘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 얻는 것과 연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세상 재물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재물을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여러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예수님 닮아가시는데 쓰지만 우리가 예수님 비유를 한 가지를 보면은요.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그의 종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혹은 은사 우리 많이 살펴보았죠. 재물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인이 청직에게 맡겨주신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달란트, 은사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주님이 주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종들에게 주신 모든 삶은 다 달란트 은사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섬기고 주인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거죠.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어진 모든 삶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기의 모든 삶, 자신의 모든 소유 다 선한 청지기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이죠. 즉 세상 재물까지도 우리는 이제 이러한 우리의 부르심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에 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재물을 가지고 드리는 헌금을 부르는 다른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재물을 사용할 때 성도들이 사용하는 재물은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과 성도 섬기는 삶, 혹은 예수님의 은혜 나누는 삶. 그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재물까지도 예배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이 세상을 버리는 삶이에요. 세상을 버려라, 버려라. 세상을 버린다는 뜻은 무조건 가난해지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얻고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즉, 천국을 얻고 천국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유까지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재물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이 세상을 버리는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그것이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그거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버리는 믿음은 다시 말하면 더 나은 천국과 예수님을 얻는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오직 천국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브라함을 굳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모든 나오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시험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가난으로, 때로는 부요함으로 찾아오는 이 모든 시험들을 다 이겨냈다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한 구절 같이 가볼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Philippians chapter 4 verse 11 through 13.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내 삶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 즉 만족하기를 배웠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비천에 처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풍부에 처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십니다. 그 비결이 아니면 이길 힘이 없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배웠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까지 고백하십니다. 그 비결. 그 앞에서 알려주세요. 3장에 계속해서. 3장부터 연결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발견하니 이제는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3장 뒷부분에 가면 이제 내 시민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리로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날에 내가 천국 영광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이로써 이 땅에서 잠시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예수님과 천국에 둔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가난하든지 부여하든지 이제는 더 나은 보화와 기업으로 예수님과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천국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이 세상의 어떤 현실도 이기는 삶. 사실 비천에도요. 원래 우리가 받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심판이지 않았나요? 그보다 비천한 건 아니잖아요.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받는 부요함도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지옥 심판에서 건져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 아들의 자리에까지 옮겨주셨습니다. 이에 비할 수 있는 축복이 있나요? 우리가 이 영원한 축복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삶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늘 감사하고 만족하며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데 있게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 믿음으로 인도하시려고 그의 삶에 때로는 기근도 주시고 때로는 세상 재물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펜다운이 있죠. 오르락 내리락.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천국을 붙드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며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귀가 따갑게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란 세상을 얻게 하는 방편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부유하게 하시는데 풍성하게 하시는데 번성하게 해주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난하게도 때로는 부하게도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천국 믿음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닮아가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비천한 것도 부여한 것도 다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천국만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 붙들고 사셨던 그 예수님 닮은 아들들로 자라가게 하시는데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해도 비천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거든요. 부여해도 풍성해도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거기도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세상 재물의 풍요로움에 의해 시험이 찾아왔을 때의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나요? 재물로 인해 조카 롯과 다툼이 생기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장에 가면 기근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세상을 쫓아 하나님 버리고 떠나죠. 그때와 같은 모습이 아브라함에게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좀 달라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 보시겠어요? Genesis chapter 13, verse 8 through 9.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달라져 있습니다. 기근의 시험에서는 바로 하나님 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먼저 따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유익을 얻으려는 첫 번째 목적으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그 믿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삶의 원리, 아브라함의 모든 결정의 원리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롯에게 먼저 세상을 얻도록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롯이 먼저 세상의 좋은 것들을 취하여 가게 하고 있습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하나됨을 이 세상 때문에 깨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땅 가지려고 세상 싸움을 하지 않는 아브라함으로 변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 세상이 예전의 기근 때처럼 아브라함의 삶을 주장하는 첫 번째 원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도 떠나고 하나님께 속한 삶도 떠나고 예배의 삶도 떠났던 그 첫 번째 원리가 세상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회복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러하여 아브라함은 이제 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그 세상만을 쫓아갔던 자신의 삶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의 삶을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이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에서 변화된 모습이 또 있죠. 아브라함이 그 기근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였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이 세상을 따라갔던 아브라함. 마치 첫 번째 아담의 모습,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깼던 그 모습이 보여졌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 세상 유익을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팔았고 아내와의 관계까지 깨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도 이브와의 관계가 함께 깨져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조카 롯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세상 재물로 인해 그와 깨어질 뻔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됨을 유지하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연결이 되죠? 하나님 백성들과의 하나된 관계와 교제의 회복으로도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너무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시작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항상 뭐부터 문제가 생겨 있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겨 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늘 돌아보고 회복하여야 세상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힘이 생기고요.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 내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 자신만 바라보게 되면 내 유익만 구하며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세상에 따라 흔들리고 아브라함의 처음 모습처럼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그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시 우리 삶을 바라보고 회복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요. 용서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이제 내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또 기근과 부요함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분명한 변화가 보이죠. 기근으로 인해 세상 염려와 두려움에만 휩싸여 애굽으로 바로 내려갔던 자기가 해를 입을까봐 가장 가까운 아내까지 팔았던 그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 염려와 두려움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느 땅을 얻든지 다 상관이 없었습니다. 롯이 기름진 땅을 다 가져간다고 해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기근으로 가득 찬 황무지만 자기에게 남겨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아브라함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한 장 차이에. 아브라함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고 정말 수양을 많이 쌓아서 이렇게 변한 건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욱 알았기 때문에 그 기근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허락해 주신 그 시련과 실패 속에서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소망 없는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붙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기근 앞에서 절대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힘이 없어서 기근도 허락하시고 삶의 비참함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보다도 더 크신 분이셨습니다. 자기에게는 애굽 왕 바로가 더 컸거든요. 하나님보다도.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거나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다 버리고 하나님의 원수처럼 하나님 대적하며 애굽에서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명히 이루어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끝까지 한 명도 자기 자녀들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온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써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믿음의 삶으로 자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이길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세상의 비참함이 커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복음 안에서 자라갈수록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수록 아브라함도 우리도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모든 두려움을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영생은 뭐라 그러셨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심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 사도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더욱 알아가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것이 가난에도 부요함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Romans chapter 8 verse 35 through 39.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장 35절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죽음도 끊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여정은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여정의 끝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시어 그것이 비천함이든 풍부함이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내 삶을 향한 기쁘신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잘할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실패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우리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천국 영광에 분명히 이를 것입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왜?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여정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히 달려가 주시고 이미 천국 영광에 이르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기근이건 재물의 시험이건 다 이기셨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염려와 죽음의 두려움까지 다 이기셨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자신을 온전히 바치셨고 예수님만이 오직 천국 소망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어 지금 천국 영광에 이르러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삶으로 참여되어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 천국 영광에 분명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은 몰라요. 앞으로 한 시간 뒤에 있을 일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영광에 이를 것인지 그 끝은 알려주셨어요.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고난이 내일 없어질지 한이 없어지지 않을지 알지 못했지만 욥은 믿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시나니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 믿음을 정금같이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끝, 영광을 이 성찬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후에 그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마련된 천국 교제상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하나 된 생명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현실을 지금 맛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맛보라고 하세요. 이 성찬에서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 현실을 발견하시며 비천에 처해 계시든지 풍부에 처해 계시든지 기쁘시든지 슬프시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어 있든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예수님과 천국에 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고 마침내 이 성찬상이 가르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그 영광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우리에게 비천하든지 부요하든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님과 천국에 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다가 천국 영광에 이르는 우리 온 성도들로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85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